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 여러 가지 깨를 내지요. 그러나 다윗의 죄악 은폐 시도는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끝내 다윗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아람과의 전쟁하는 그곳에서 죽게 만들지요. 이후 과부가 된 밧세바를 성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 삼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기도와 찬양 소리가 끊어졌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사라졌고 예배의 기쁨 또 신앙의 즐거움 이런 것도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의 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양심이 마비되고 믿음에 냉랭하게 식어버린 다윗은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이제 보내시죠. 다윗 앞에선 나단은 죄를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아니하고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제3자의 사건처럼 오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정말 자식과 같아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자랐고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고 그가 마시는 것을 같이 마셨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그의 품에서 함께 잤습니다. 그 양은 그 가난한 자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많은 소나 양떼에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암양을 빼앗아 잡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의 그 식탁에 그것을 대접했습니다. 이 나단이 마치 이스라엘 어딘가에 살고 있는 이 양심 없는 부자를 고발하는 것처럼 왕에게 이야기를 꾸며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다윗은 소시적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목동이었어요. 누구보다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개 키우는 분들, 반려견이나 반려묘, 고양이 키우는 분들 한번 보세요. 개가 아프면 주인도 마음이 아파요. 키우던 개가 죽으면 회사에 휴가 내고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몇 날 며칠간 막 엉엉 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다 직장에서도 뭐 이해해 줍니다. 휴가 반려견 죽는다 죽어서 휴가 낸다 그러면 직장 동료들도 막 아 슬프겠구나 하고 이해할 정도죠. 심지어 반려견이 죽고 나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물이 아니라 자기의 정말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도요 그가 키우는 양도 그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들을 그의 음성으로 부른다 그랬고 신기하게 양들도 세상에 많은 목소리가 있는데 자기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는 거예요. 친밀한 거죠. 낮에는 이 먹이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줘야 되죠. 또 마실 거 있으면 또 냇가로 인도해줘야 되죠. 밤에는 사나운 뭐 곰이나 늑대 같은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목자가 양들과 함께 양떼 사이에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는 말 그대로 밤낮으로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 목자에게 양은 가축 이상의 존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절 보시면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것도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개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강아지 새끼 때부터 키우면 정이 더 들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 품 안에서 같이 잤대요. 자기 딸처럼 아꼈대요.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양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양을 옆집 사는 부자 아저씨가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에게 줄 그 식재료를 올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물론 꾸며낸 얘기입니다만 이 다윗은 그걸 모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은 자기 어렸을 때 키웠던 막 그 양이 생각났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막 기가 막힌 일인지 막 다윗이 잔뜩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왕은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에서도 보지만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선지자 나단이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당장 잡아와서 그 녀석을 천하의 이 나쁜 놈을 사형에 처하라 막 이러한 이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잔뜩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어 마땅하다. 세상에 그런 놈은 살 자격이 없다. 내 왕국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인정머리도 없는 그런 나쁜 놈이 있나? 그 먹은 거에 대해서는 네 배나 갚아줘야 된다. 막 이 다윗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상황이죠. 이 병사들을 향하여서 천하의 그 못된 놈이 누구냐? 당장 잡아들여라 명령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에게 도대체 그 사람 어느 지파 사람이고 이름이 뭐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어디 사는 사람이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려고 하는 참이죠. 그런데 이때에 나단이 다윗에게 충격적인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 도대체 그 나쁜 놈이 누구냐? 도대체 그 천하의 그렇게 악한 죄인이 누구냐? 나단이 다윗의 눈을 바라보고 말하는 거죠. 왕이요, 왕이 바로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 잡아먹은 바로 그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온몸에 막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 사실 다윗의 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다윗이 왕이니까 그 옆에 궁중 대신들이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업무를 처리해야 되니까 시중 드는 그 하인들도 있을 테고 궁중 노예들도 있을 테고 다윗은 그냥 입 딱 씻고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이렇게 은폐하고 있었는데 선지자 나단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왕이시여 그거 당신이에요 딱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정말 벼락 맞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가 그토록 감추려고 했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공적인 자리에서 확 드러내신 거죠. 이거 지금 그 장기로 따지면 장이요, 체크로 따지면 체크메이트,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지목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막 이렇게 궁지로 몰고 계셔서 그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이 죄를 은폐하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앞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이 상황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그가 막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 죄악이 그 이 안에 있는데 다 끊어진 상황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윗을 궁지로 모셔서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암에 걸린 환자는 집안에 홀로 그냥 컴컴한 방에 누워서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치료되는 건 아니죠. 죽음에 이른 암에 걸렸으면 본인이 먼저 알게 해야 돼요. 암에 걸렸다는 거 그리고 그 암덩어리가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수술대에 올라와서 의사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그런 과정을 하는 거죠. 다윗에게 그 죄가 그의 인생을 지금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단에게 이 다윗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를 책망하게 하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진짜 다윗을 미워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두셨을 거예요. 너 그냥 그렇게 죽어라. 너 죄 가운데 죽어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그의 죄를 드러내고 그 암세포 같은 그 죄를 도려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끊어진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7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선지자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냐? 사울의 손에서 내가 너를 구해주지 않았냐? 너의 주인의 그 집, 사울의 집을 내가 너한테 줬고 너의 주인의 아내들도 내 팔에 다 안겨줬어. 유다도 너의 왕국이고 이스라엘도 너의 왕국이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줬는데 만일 이것이 부족했다면 내가 너한테 더 많이 줬을 거야. 하나님 무슨 마음일까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이만큼 너에게 복을 줬어. 너에게 나는 정말 나에게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란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9절과 10절에 이제 죄에 대한 고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절 보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줬는데 이제 그 이어지는 거겠죠. 9절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자, 9절 이 표현 주목하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자, 10절로 와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게 곧 누구를 업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여기 업신 여기다라는 것은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등한시하는, 아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누구를 업신 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 없이 여기. 이게 지금 9절과 10절에서 일부러 이 패턴을 반복해서 이 저자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지은 이 죄를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인 것, 밧세바와 간음한 것, 그것이 왜 악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너가 나를 무시한 것이고 나를 업신 여긴 것이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다윗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죠. 우리아를 여기 9절 보십시오. 아몬 자손의 칼로 죽인 것. 그리고 또 9절과 10절에 두 번 연속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9절 여기 나오고요. 10절에도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살인, 간음, 도적질, 이웃의 아내 빼앗아. 십계명에 있는 거 다 하겠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너 이거 내가 하지 말랐던 거 아니냐? 너 이거 나를 무시한 거 아니냐? 주님께서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두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첫째로는요,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후에 다윗의 아들 장남인 암논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녀들이 여러분 서로 다투면 부모 마음이 정말 마음이 깨질 듯 아플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주먹 다짐하고 싸우면. 근데 칼로 찔러 죽였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겠죠. 장남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한 압살롬이 어떡합니까?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다윗은 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또 살아야 됐어요. 그 이후에도 다윗의 가문에는요, 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죄악으로 인해서 받는 심판이 무시무시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은 비밀하게 은밀하게 밧세바와 그 간음을 저질렀지만 여기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이 공공 장소에서 욕보이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이게 또 어떻게 성취됩니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그때 성에다가 자기의 후궁을 몇 사람 놔둬요. 왜냐하면 다 도망가면 성을 그래도 관리하고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후궁들을 몇 명 남겨두고 가거든요. 근데 이때에 압살롬이 다윗을 미워한다라는 이 사실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모략을 내요. 압살롬 이제 왕이 됐겠죠. 압살롬 왕이요.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그 후궁들하고 더불어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윗 왕을 함부로 못 도와줄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도와줬다가 압살롬 왕에게 미움을 살까봐.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모략가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따라가지고 그 성 옥상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버지의 여자를 그 아들이 그렇게 범했으니 너무나도 이거 추악한 죄인 거죠. 다윗 왕조의 큰 수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이 밧세바와의 이 간음을 저지른 이 다윗에게 주시는 죄가 이 무시무시한 칼에 심판이 있었고 또 그 가문에 너무나도 커다란 수치를 더하신 거죠. 자, 근데 제가 방금 이 압살롬에게 이 전략, 이 모략을 준 모략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히도벨이라고 그랬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 당시의 제갈공명이에요. 삼국지의 유비의 제갈공명이 있었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뛰어난 모략가가 아히도벨이에요. 이 사람이 이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그렇게 하면 승리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따라가면 무조건 백전백승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서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도대체 이 아히도벨이 누구였을까요? 당시 최고의 전략가이면서 이 아히도벨이 바로 누구냐면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자기 손녀딸의 가정을 파탄낸 불륜남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로서 다윗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이 죄악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관계를 파괴하는지, 내 가정을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미움과 분노와 또 살인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한 가지 범죄로 인해서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칼과 창에 찔러 죽이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다윗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가장을 잃었고 또 그 슬픔과 괴로움에 빠졌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의 이 본문은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3절 말씀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 13절은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했을 때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했거든요. 너 이거 왜 다 안 죽였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왜 안 했어? 그러니까 사울이 아 이거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내가 양 잡아온 거지.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왕은 왜 살려줬어? 막 하면 또 막 변명하거든요, 사울은. 근데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딱 책망하시면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여기서부터 다윗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평가받았던 이 사람도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봤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의 아내 빼앗는 도적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죄를 은폐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저지른 게 다윗이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발로 뻥 차려고 너 한번 곤란함 좀 당해봐라 하고 그를 미워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려고 죄를 고발하고 계셨고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 것도 그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죄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오늘 이 시간처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선지자 나단이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죄악의 모습을 다윗의 죄악을 깨닫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같은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들도 다윗처럼 죄를 은폐하려고 하고 죄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면 그 가운데 큰 고통과 또한 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시편 51편을 꼭 읽어보세요. 다윗이 회개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다윗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끊어내라 끊어내라 말씀하시는 죄가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은 척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이 하루 과감하게 그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또 끊어버리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과 회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그 충만한 주님의 임재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 숨길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다 가리겠습니까? 우리에 있는 죄를 우리가 다 감추려고 해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가장 잘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겠다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신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께 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막힘없는 관계로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하고 또 우리가 악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며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세상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그렇게 크신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